비학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22번째 시간입니다.
아, 정말 집에 막걸리가 조금 있는데 고른지오래서 떫은 맛이 난데.
덕희가 망설였다. 집 지을 때 쓰려고 득삼인의 집에 가서 덕녀한테서 보리 누룩을 얻어다 옥수수로 조금 담궜는데 시간 짐작을 어겨 이제 쉬다 못해 떨기까지 했다. 오늘 아침 맛을 보니 진저리가 났다.
아이 그럼요. 막걸리라도 내놓기요. 떫은 뭐이라 무슨? 물을 담으면 괜찮아질게요. 어이 그 용수의 미누야. 냉국은 만두 거기서야?
알았어.
나는 그동안 집에 가서 저 뱀은 빨리 떨가 치워야겠어.
복희는 겁도 없는지 풋나무 속에서 쌀이나무 한 대를 뽑아들고 급히 집을 나섰다. 원도가 땅 사고 기와집 짓는 큰 골은 구영벽에서 양수 천자를 거쳐 지부장 곡에 하나 넘으면 곧 대에는 마을인데 시보리쯤 상고해 있다. 2년 전 일본 사람들이 안전촌을 만든다면서 석골, 동골, 남골에 신재해 있는 농가들을 강박적으로 몰아 집단 부락을 묶어 지금은 인가가 100호도 훨씬 넘었다. 큰 골 이름에 손색 없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지만 방원 몇십 리 되게 꽤나 넓은 평야를 가졌다. 큰 골 역시 분지다. 남대천이 흐르면서 충족해놓은 평야다. 땅 밑에 무진장한 석탄이 매장돼 있었다. 어느 해 장마철인가 남대하가 석골 산중턱을 씻으면서 흐른 후 석탄층이 드러났다. 연후 일본 사람들이 석골, 동골, 남골까지 기계로 땅 밑을 뚫고 보았는데 석탄이 세 층으로 깔려 있다고 했다. 작년 초겨울, 회막동에서 구영벽으로 오면서 원도와 준식이가 하룻밤 이후한 곳이다. 이것이 원도에게는 인연이 됐다. 마을 서쪽에 아득히 드러누운 평야는 습기가 많아 그런지 쑥이 키드리로 자랐고 괭이 날 한 번 박아보지 않은 미개척지였다. 수전 농사나 한번 해봤으면 느닷없이 이런 욕심을 부려봤는데 거짓말 같은 현실이 됐다. 구영벽에서 준식이네가 두레로 집을 짓고 있는 시각 큰 골에 있는 병관 영감도 상일꾼들을 데리고 토담을 쌓고 있었다. 토담 쌓는 일은 주인인 원도가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병관 영감의 주장대로 시작한 일이었다. 박씨가 영감에게 구시렁거리며 반대했지만 병관 영감은 듣는 채도 안 했다. 기와집 지으면 토담 쌓는 일이 암컷 수컷 짝이 맞듯 따라가기 마련인데 할 바에는 한 자라도 빨리 쌓아 손해될 일이 없다.
아이고 내 원 저거 영감이 무슨 이 집 주인이요? 주인 허락도 없이 공예 일 벌렸다가 저 주인한테도 욕보면 어쩌려고. 아이고, 이제 영수애비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요. 주인이라고. 허리 생각하다가 비비 거슬릴게요. 저 영감이 그저.
금방도 박씨가 진물을 훔치며 고시렁거리는 걸 눈을 부릅뜨고 물리쳐버렸다.
운수풀이 안답시가 거짓말만 해대는 노친네가 알면 벌한다. 그 저렇게 때그때 난자 배득배득 사대시리. 가만 보자. 대문은 높게 반주식 솟을 대문으로 해야 하고, 도담 높이는 기큰 어른의 기높이만은 해야 한다.
병관 영감은 속생각이 화냈다. 토담이란 밑에 한자 높이로 돌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욕심 써서 높게 쌓으면 무너지기 쉽상이다. 그러니까 마르는 대로 다시 더 쌓아야 한다. 빗물을 막자면 위에 무엇인가 덮어야 한다. 병관 영감은 일터를 오가며 쉴 사이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어리숙한 농군들이라 아무리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낫 한 번 찡그리는 법 없이 고스란히 따랐다. 모두 힘센 장정들이어서 억척스레 해제꼈다. 아낙네들은 동의로 물을 날랐다. 집 짓는 곳에서는 양수천자에서 올라온 목수들이 기둥을 가로타고 앉아 뚝딱거리고 있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우는 집이라 목수들에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다. 자르고 잇고 끌구멍 파고 산기둥이 일어설 때면 척척 맞춰 넣으면 된다. 병관 영감은 속생각이 화냈다. 토담이란 밑에 한자 높이로 돌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욕심 써서 높게 쌓으면 무너지기 쉽상이다. 그러니까 마르는 대로 다시 더 쌓아야 한다. 빗물을 막자면 위에 무엇인가 덮어야 한다. 병관 영감은 일터를 오가며 쉴 사이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어리숙한 농군들이라 아무리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낫 한 번 찡그리는 법 없이 고스란히 따랐다. 모두 힘센 장정들이어서 억척스레 해제꼈다. 아낙네들은 동의로 물을 날랐다. 집 짓는 곳에서는 양수천자에서 올라온 목수들이 기둥을 가로타고 앉아 뚝딱거리고 있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우는 집이라 목수들에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다. 자르고 잇고 끌구멍 파고 산기둥이 일어설 때면 척척 맞춰 넣으면 된다.
이야! 제법 해체 끼는걸? 어?
소실댐은 기둥 밑을 파는 걸 들여다보던 병관 영감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봤다.
아니,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왔는고?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다. 큰 걸 장지주 어른이 마름 달고 건들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총을 맨 큰 걸 자위다는 두 사람이 따라섰다. 말소리 임자는 장지주 마름이다.
저, 어서 오시오다.
병관 영감이 내색 없이 공손히 맞았다. 장지주라면 큰 골에서 왕족만큼 세도가 있는 사내다. 항렬로는 셋째다. 큰 골 사람들은 뒤에서 장삼이라 부른다. 나이가 마흔 살쯤 되고 키 작고 빼빼 말랐지만 집에 총 가진 모습도 있고 독하기로 이름난 사내다. 아버지로부터 점산호로 세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땅이 모두 셋째 손에 흘러들어갔다. 큰 골은 한족과 조선 사람이 섞여 사는 혼합 동네였는데 한족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았지만 천편일률로 성이 장씨였고 마을을 쥐락펴락했다. 장씨들은 모두 동골에서 살았는데 집단 부락 만들기 전에는 석골, 남골에 산재해 사는 조선 사람들과 큰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집단 부락을 하면서 한 동네에 모이다 보니 조속으로 상대해야 했다. 큰 골의 근 절반 되는 밭은 장지주가 차지했고 많은 농호들은 장지주네 땅을 소장 맡고 있었다.
쥐는 어째 안 보이는가?
장지주 마름은 조선놈으로 장지주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병권 영감에게 반말을 놓고 있었다. 장지주는 초여름인데도 기다란 마고자를 입고 나섰다. 한족들은 단옷 아래야 손바지를 벗는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장지주는 말 한마디 없이 병권 영감을 노려보았다.
쥐는 오늘 안 왔수다.
아, 그치 함자가 뭐랬던가? 아, 그렇지. 윈더그치도 눈이 쑥구멍에 박혔던걸. 큰 걸로 온 진도 언젠데 아직도 우리 주인님한테 안부 한번 없는가? 어? 땅 조각이라고 챙겼다고 금방지게 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재수 없는 반말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네 놈도 나 같은 마름 신세인데 뭘 믿고 어깨 힘 넣고 저렇게 우쭐거린다냐.
야바위꾼 출신이 틀림없다. 한족이나 만족의 품에 안긴 조선 놈치고 간사하지 않은 놈이 별로 없다.
자, 그런 말이라면 나한테 할 것이 아니오. 가, 내일 모레면 주인이 올라오는데 그때 가서 말어.
상대해봤자 괄세나 받을 일이다.
가만, 령감은 뭘 그리 급해하오? 우리가 어째 여길 나왔는지 아오? 듣자니 꼬집게 땅만 사서 수전 푼다던데 어째서 설창 땅도 저매네요. 그건 바꾸시리도 못했다는데 어떻게 돼서 그걸 맘대로 삼키는가?
원도가 수전을 풀려고 산 땅은 꼬집게 땅이라 일렀고 설창 땅이란 꼬집게 땅 이어서 살지게 뻗어오른 비탈 땅이다. 이 땅은 한전밭으로 만들려고 원도가 슬그머니 차지했다. 큰 골의 땅은 장지준의 밭을 제외하고 모두 만척 땅이다. 황무지도 례외가 아니다. 꼬집게 땅은 누구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지만 설창 땅은 욕심나도 돈이 없어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큰 고깃덩이가 외지에서 불쑥 끼어든 조선놈의 입에 들어가다니. 세력 있는 장지주였지만 원도가 느닷없이 큰 골에 나타나 오벌크게 땅을 사자 배경이 든든한 줄 알고 처음에는 경거망동하지 못했다. 그런데 차차 뒤를 캐보니 뒷심이 시원치 않은 놈 같았다. 설창 땅을 눈뜨고 빼앗긴 것이 억울했다. 그 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 장지주 앞에 든든한 적수가 나타난 셈이다. 점산호란 캐고 보면 모두 욕심 많고 어벌이 큰 덕이다. 관청에 땅세를 바치는 채 하고는 가근 방의 땅을 땅값 바친 것이라고 얼렁뚱땅 차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다. 원도 역시 점산호들이 해먹던 본대로 설창 땅을 가로챈 것이다. 관가에서 밭에 나와 확인하지 않는 한 자기 땅이 되는 것이다.
자, 모레 들어오면은 한번 왔다 가라 하오.
저래 건방지 놈. 야우수애비도 오로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오락오락 굽어들 것 같은가. 어림도 없는 소리.
이때 토담 쌓는 서쪽 귀퉁이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났다. 박씨가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집이?
아이, 이거 싸움하는 것 같군. 아이고.
병관 영감은 급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이 일은 장지조 뒤를 따라왔던 두 자위단원이 토담 쌓는 농군 한 사람을 마구 때리고 있었다. 말씨를 들어보니 자위단원은 조선놈들이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싸워? 곱도로 말도 할 게지. 이거 때려서 될 일이오?
이놈 영감 대기가.
아이고.
한 놈이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드는 병관 영감을 탁 밀쳐버렸다. 병신 다리에 힘이 빠져 흐물거리는 병관 영감은 뒤로 더 발짝 못 가 공동방아를 찌우며 넘어갔다.
아니, 이 왜 늙은 일 관세요? 아이, 아무리 어수룩한 영감이라도 이게 무슨 짓이요?
이름 놓지.
박씨가 마구 대들었다.
옛날부터 늙은 일 괄시함은 앉은 개조도 부서진다고 했소. 아이고.
입이 거들어진 박씨다. 두 자위단원은 바지 가랭이에 흙물이 튕겼다고 트집 잡고 사람 때린 것이다.
아유, 세상에. 아무리 총 가진 군대라도 사람을 무단적으로 패는 맵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수룩한 농군에게 분풀이를 실컷 하고 난 두 놈은 박씨에게 눈을 부릅뜨고 금방 쌓은 토담을 마구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래, 그렇군. 이제야 알 것 같군.
아침에 병관 영감이 돌아보니 어제 쌓은 돌각담이 마구 허물어져 있었고 돌이 사처에 흩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다. 밤 사이에 누가 고의적으로 손을 댄 게 틀림없었다.
이제 보니 네 놈들의 수작이었구나.
장지조와 마름은 서로 마주보며 웃어댔다. 이제 이러다간 무슨 변고가 터질지 짐작할 수 없다.
아니, 그나저나 이거 형수애비가 알면 어쩔까?
병관 영감은 뒷일을 슬그머니 근심하기 시작했다. 구영벽에 기별이라도 해야겠다. 큰 골에 있는 병관 영감이 봉변을 당하고 바야흐로 원도에게 시끄러운 일이 닥쳐왔지만 원도는 아무런 까닭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땅에다 무언가 금을 수없이 그어대며 무슨 생각인가 골몰했다. 햇빛이 번된 머리에 내려앉아 번들거렸다.
아니, 그 형님은 큰걸 넘어가서 땅 사고 지주되다니, 아이 궁리가 점점 복잡해지는구만. 그 땅에서 수판 튕기는 게 아유?
뭐가?
원도가 고개를 들며 광수를 멍하니 바라봤다. 속생각을 하느라고 광수가 금방 무슨 말을 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내 말은 혼자 부자 되어 잘 살 궁리만 한단 말이오.
저 싱겁지.
원도는 씩 웃고는 금방 하던 생각을 계속했다. 원도는 큰 골로 오르내리면서 사이섬을 몇 번이나 돌아봤다. 사이섬은 구영벽과 양수천자 사이로 통한 길목에서 남쪽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큰 골에 땅을 사면서부터 땅에 대한 욕심이 느닷없이 치솟은 원도는 황무지만 보면 국리가 달라졌다. 사이성 조선 땅이라도 그쪽에서 볼 때에는 도만강 너머 땅이고 이쪽에서 볼 때는 조선 땅이라 관계할 수도 없었다. 여기에 틈이 생긴 것이다. 지금 하루가리 땅을 사자 해도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그런데 사이섬을 개간하면 바꾸시리도 없고 조세도 없다. 물론 버드나무를 찍어내자면 웬간한 품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그렇기에 지금까지 대고연한 정적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장독 사람들이 나무가 없는 남쪽현 세초밭에 얼마 안 되는 땅을 뚜졌지만 사이섬에서 볼 때 한 귀퉁이다. 원도는 금방 움막집 뒤에서 준식이와 이 말을 했던 것이다. 처음에 눈을 번쩍 빛내며 욕심을 부리던 준식이는 조금 뒤에는 고개를 떨구고 담배만 풀썩풀썩 태웠다. 나무를 베내고 뿌리를 뜨자면 삭스를 내야 하는데 준식이에게는 삭값을 치를 돈이 없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가리도 아닌 대면적을 뜨자면 품값이 엄청났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준식이에게 좋은 수 하나 뚱겨주었는데 준식이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준식이에게 품값을 먼저 선대하려 해도 원도에게는 인젠 그만한 돈이 없다. 그렇다고 그저 꼴기 없이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나중에 판이 깨어지더라도 먼저 내밀어야 한다.
다리 공사가 한창이고 군림벽 사람들이 아직 눈치 차리지 못해 그렇지.
불안간에 기름이 찰찰 도는 이 땅을 가만둘 리가 없다. 원도는 준식이에게 속마음을 다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이제 준식이가 일을 시작하면 절대 모르는 채 할 수가 없다. 준식의 일만은 끝까지 도와주고 싶다. 준식이는 자기와 복희 간의 비밀을 벌써 눈치 차리고 있었고 자기도 준식이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 복희가 집 짓기 두려에 끼어든 것도 준식이가 나서기 거북한 자기 입장을 대신해서 힘을 쓴 것이다. 자기보다 훨씬 연상이었지만 언제 보나 자기 말을 거스르는 법 없이 잘 따라주는 준식이다.
어쩐다. 당장 내밀 돈이 없는데. 참, 집이나 세워놓고 조선 행전 한 번 더 할까?
자기가 말만 꺼내면 부친이 꼭 도와 나설 것이다. 원도가 꼼짝 않고 속생각을 굴리고 있는 동안 그늘 밑에 찾아든 집 짓던 사내들은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 좌상은 이제 이 집을 지으면 세장가에도 가야겠습니다. 그냥 십부연 이 투성이 허례비로 늙을 수야 없을지.
원도가 더는 아른 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점잖은 준식이를 끄집어 올렸다.
어린이 교육. 아이들은 자유롭게 성장하길 원한다.
빈빈아, 할아버지가 똘 사왔는가 보렴.
우와, 축구화.
아유, 아버님도 참
축구화는 왜 샀어요? 책을 사지 그랬어요.
우와, 이 축구화를 신고 달리면 정말 멋지겠어요.
그만해. 엄마와 약속했지. 오늘 과외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집 밖으로 못 나간다고. 7시엔 너 학원 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요.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가 잡아준 이 메뚜기를 보세요.
어디 보자. 어? 어제까지 잘 놀더니 오늘은 왜 시들해졌어?
놓아주자요.
네가 놓아주지 말자고 했잖니.
메뚜기는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모든 생명은 자유롭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물며 인간이야. 아이들도 다 아는 도리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대량산 깊은 산속 절벽마을에서 랑랑한 글소리가 들려온다.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날마다 800m의 낙차가 있는 절벽을 가로지나 줄 사다리 17개를 건너야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린다.
날마다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데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커서 뭘 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고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깊은 산속 아이들의 지식에 대한 갈망은 절벽 위에서 자라고 있는 비상의 꿈이다. 교육은 지금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루의 끝에서 찾아오는 휴식.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길 리설선입니다. 품속에 물감을 가득 재워둔 팔레트. 결코 홀로 색을 뱉어낼 수 없죠. 곱게 뻗은 붓 혹은 손가락으로 색을 훔쳐야만 여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와 닮아